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 아니게 어떻게 눈이 많이 오게 돼서 2021년 마지막 예배를 가정에서 각자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예배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 속에 거하시고 또한해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러한 또 마지막 주가 되시기를 참송을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또 코로나 계속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올한 해도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2021년이라는 연도가 입에 채 익혀지기도 전에 벌써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간단히 1년에 있었던 세 개의 사건, 사고, 이게 2021년에 있었나 하는 사고를 잠깐 되돌아보면, 1월에는 어떤 미국에서 정치적인 폭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 선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사당 난입도 있었고요. 1월 20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으로 취임을 합니다. 2월에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있었죠. 지금도 민간인이 불탄 채로 발견되는 등그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수에즈 운하 사고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지금도 물류 대란이 그때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직도 여파가 있습니다. 4월은 세월호 7주기였습니다. 벌써 7년이 됐네요. 6월에는 G7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국도 처음으로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지정을 그렇게 하게 됐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23일부터 일본 7월이죠. 도쿄 올림픽이 있었죠. 2020년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달고 2021년에 개최된 참 희한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캐나다에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50도 가까이 되는 정말 처음 보는 그러한 더운 날씨였었고, 캐나다에서만 한 7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8월 달엔 그리스에서 큰 불이 있었고, 아프간 철수도 있었죠, 8월 달에. 9월 달은 9.11 사건 20주년이었습니다. 참 20년이나 됐네요. 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사건들, 그리고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또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야구선수 헹크 아롯이 죽었네요. 사회운동가 백기완 씨 사망을 했고,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마빈 해글러라는 분이 사망했습니다. 축구선수 유상철, 젊은 나이였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콜린 파월, 아시죠? 그리고 노태우, 전두환, 만화가 신문수 씨도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인 밥돌도 사망을 했네요. 금년에 보면 또큰 이름이 있었던, 좋던 나쁘던 그 삶이 어쨌든 하여튼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많이들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은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렇더라도 어려워지고 있는 생활 상황들에 더해서 사람들 간에 이 코로나는 불신을 더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말 이념, 철학, 사상, 지역, 이익, 국가, 민족, 종교 등으로 사람들이 나뉘는데 그 가운데서도 코비드는 또 사람들을 또 나누게 됩니다. 갈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백신을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뭐 교회가 열어야 되니 말아야 되느니 등등.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은 사실 비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적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세상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온 세계가 복음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성경과 전혀 맞지 않고 한때 이것이 크게 큰 생각으로 자리 잡아서 그렇게 믿었었지만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계속해서 복음화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와 반대로 더 악해져 갈 것이고, 살기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고, 세상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고, 죄들은 더 쌓여갈 것이고, 옛날에 죄라고 확실하게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죄들이 세상에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쌓일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찰 때, 그 시점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들림받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또 환란이 시작되겠죠.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욱 악이 더 팽배해져 갈 것이고, 그러기에 올바른 편에 서려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어려움이 많아지고 설 자리는 더욱더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삶이라는 것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그 사람이 갖고 있을 인간적인 고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아, 저 사람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저 형제 가정은 얼마나 지금 힘이 들까? 아, 저 자매는 얼마나 힘겨울까? 등등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외로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도 떠나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멀어집니다. 순간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화려함으로 나를 감싸고 그렇게 꾸미려 해도 공허함은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혹은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큰 위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너무도 많으나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로. 위로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 보면 comfort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comfort라는 말은 사실 불편한 것과 반대입니다. 즉, 위로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편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밖에서 며칠간 힘들게 노동을 하고 몸이 힘들 때 집에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따뜻한 소파에 털썩 누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순간 몸과 마음도 정말 편해지는 그러한 순간의 안락함. 마음과 몸이 불편함이 없는 그 상태. 그런 것이 사실은 위로받은 상태인 것이죠. 현실에선 그런데 엄청 그 순간이 짧죠. 그것이 순간이지만, 만약에 그런 몸과 마음의 편한 상태가 위로받은 상태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몸과 마음의 안락함은 정말 순간적이고 짧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소파에 눕게 되는 순간이 위로가 되는 것은 고단했던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위로라는 사실, 위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때이 위로라는 것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면, 천국에서 위로를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올한해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계속 지나고 계십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이죠. 두 번째로 또볼 것은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방금 읽은 3절에서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라고 하는 대목과 5절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안위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담당하시며 우리가 나았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사실 안위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시작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떤 큰 도넛 같은 모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자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렇게 견디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함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구원은 시작이요, 다시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붙드는 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안위를 주신다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만남,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만남이 있지 않으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위안이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안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가와 또한 관계가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인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사실이 그만큼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큰 위로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너무도 확실하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요. 이는 나에게 정말 큰 안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위로를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정한 위로는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기에 그냥 당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위로는 그렇게 큰 위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위로는 그들의 경험과 생각과 지식과 철학에 의해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내가 해봤는데, 혹은 나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내가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등등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상대 성도들도 받을 수 있기를 굉장히 소원합니다. 내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받았던 그 위로의 능력을 알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그 다른 사람을 위해 같이 구하는 것이죠. 혹은 내가 받은 위로를, 혹은 내가 그 위로받은 것을 간증함을 통해, 혹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상대 성도가 들었거나 보았을 때 또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이 또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말씀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더욱이 아닙니다. 말씀은 사실 유튜브에도 넘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부가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교회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고 모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모임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서로 간의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역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또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감사할 이유가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투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고난이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의 안위와 위로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 알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서 일할 분명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이 있으나 그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낀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고난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분명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고난의 시간을 또한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1783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한 교회에서 찰스 사이먼이라는 분이 교회의 목회자로 선정이 됩니다. 사이먼 목사님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찰나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선출될 때그 교회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시기를 바랐던 무리들이 있었고 곧 그들의 입김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힘께나 쓰시는 분들이 이 사이먼 목사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이먼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지 않았는지를 보이기 위해 옛날 교회를 가시면요. 그긴 의자들이 있죠. 거기에 각각 열이 조그만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된 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 그 의자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들을 각각 그 열들을 잠가놔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앉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먼 목사님이 설교할 때그 좌석들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이먼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그 서서 설교를 듣거나 계단과 복도에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 사이먼 목사님의 사역은 더 커져갔고 영국 전체에 그의 설교의 영향력이 커졌고 세계 전역으로까지 그의 영향력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가 교회의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을 때를 회고하면서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그 시기에 나는 믿음과 인내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빈 좌석을 볼 때, 그리고 복도와 계단으로 내쫓겨진 사람들을 볼때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두 배로, 몇 배로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마치 반도 안 되게 참석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축복은 이 교회에 두 배, 세 배로 더 크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시 나는 너무도 큰 부담과 짐을 내 어깨에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믿음은 정말로 너무도 많이 그리고 자주 나에게 큰 주님의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이 상황을 주님의 은혜를 두 배로 느끼게 해주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큰 안위는 소망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 소망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소망은, 다시 말해, 확실한 미래는 현재의 시련을 이기게 해줍니다. 시련이 정말 시련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우는 아이에게 내일 엄마가 반드시 온다면 그 아이의 슬픔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확실한 미래. 그것은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해줍니다. 내일 나의 문제가 해결됨이 확실하면 오늘의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미래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다시 오심,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공중에 들림, 즉 휴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사건에 대해 설명한 후 4장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심이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한 나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하는 우는 두 아이가 있는데 실제 한 아이의 엄마가 왔을 때그 엄마의 아이에게는 더없이 기쁜 일이지만 다른 한 아이에게는 그것이 결코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그 남겨진 자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도리어 저주의 소식과 날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소망을 갖기 위해 그 분명한 미래에 대해서 현재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그 구원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이는 교회의 직책이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거나 얼마나 내가 성실히 살았거나 얼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였거나, 얼마나 내가 시련을 잘 인내하며 견뎠거나,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옵니다. 얼마나 많은 때에 사실 세상의 삶이 힘들고 무거울 때, 나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할 때더 이상 나에게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이고, 그러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가 여러분에겐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도 있으셨겠죠? 기쁜 일도 물론 있었겠고요. 사는 것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없고, 시련과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나 비그리스도인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그 둘이 다른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한 위로, 즉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가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대하는 반응은 이두 그룹이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가? 내 시련이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 배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가? 나에게 시련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 줄 교회의 성도, 교회가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가? 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내 고통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정말 흔한 그러한 설교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하여 참 전달이 잘안 되더라도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진정 위로의 하나님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올한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또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렇게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리고 참한해 주님께서 돌보심 그리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새해에도 기쁨과 더불어 또한 시련도 있겠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마음속에 화평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